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좋았던 것도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또 내가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헌신도 일어나고 진정한 사랑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 이렇게 운동 경기들을 보면 그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헬프타임들이 있는데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는 45분을 아주 죽도록 뛰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를 쉬어요. 그리고 또 다시 45분을 뛰는데 그 15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 전반전을 뛰고 쉼도 필요하고 그때 강팀들, 그러니까 프로팀들은 그 15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15분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졌던 게임들을 이기게 한다든지 잘 못 뛰었던 선수들을 잘 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감독들이 명감독이에요. 그걸 정말로 잘했던 대표적인 감독이 우리나라 옛날에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래요. 그 15분, 별거 아닌 시간이잖아요. 선수들은 쉬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때 도대체 정신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근데 그 정신없는 시간에 몇 마디를 안 하는데 그 몇 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게임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명감독이다, 훌륭한 감독이다.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 선수의 특성이 뭔데 이 선수의 특성은 지금 어떻게 자극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그렇게 인커러지도 시켜주고 해주는 거예요. 잘 못하는 감독들은 그 시간에 이제 야단 친대요. 왜 이렇게 못했냐, 저렇게 못했냐. 그럼 또 선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럼 이제 망한 거죠. 지고 있는데 싸움까지 하면 뭐 끝난 거예요. 거기다 또 우리 옛날에는 한국 감독들이 좀 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뻗치고 매 맞고 막 별짓이 다 있었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 경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헬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제가 우리 그 삼남녀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이제 저도 그 세대니까 50대잖아요. 50대. 50대가 됐을 때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들 있으실 텐데 인생의 헬프타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절반을 살았다면 이제 절반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철없던 어린 시절 빼고 10세 이전은 빼고 조금 생각하고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와서 이제부터는 다시 전반전은 끝났고 후반전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결혼해서 애 놓고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뭐 사춘기 또 집 나간 아이들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금 내 인생을 다시 보는 시간이거든요. 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럼 앞으로는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감독이었고 내가 코치였고 내가 선수였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누가 정말 내 인생의 감독이어야 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감독으로 받아들이고 저분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인생은 후반전이 기대해 볼 만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또 산다면, 그냥 내가 살았던 전반전 같이 또 후반전도 산다면 그 인생은 그래 소망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또 하나님을 따라서 내 남은 삶을 좀 삶을 수정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다른 인생을 한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 감성 이런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전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 창조주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이성적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전 우리 삼남전도의, 삼남여전도의 분들이 정말로 한번 인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 그런 거에 좀 헌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편 19편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읽은 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신비한 얘기죠. 하늘, 궁창, 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아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돼요.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 저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료를 하나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우주 그림이거든요. 이게 애플 처음 화면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우주인데, 이 우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 지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태양계 중에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가 참 큰데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조만해요. 점 같아요. 이게 태양계 순서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죠. 태양의 크기가. 근데 최근에 발견되어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육안으로 이렇게 그 과학이 발전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저 가운데 있는 게 만약에 태양계고 제일 큰 게 저기 VY라고 돼 있는 빨간 거 큰 거 있죠, 맨 위에. 그게 제일 큰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보니까 식별이 잘 안 되실 텐데, 저게 저 별이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태양의 120억 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아주 쉽게 비행기, 지금 있는 비행기 960km로 달리는, 한 500, 600마일로 달리는 비행기가 저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100년이래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저거였어요. 보지 못하는 그 우주, 보지 못하는 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저 별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만 생각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렇게 잘 돌고 지구도 한 바퀴 돌고 달도 지구를 돌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1년 12달 이 시간을 발견하고 만든 이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 속에 있는 우리가 발견되어진 것도 참 기가 막힌 과학의 발전인데 지금 그 원자부터 시작해서 DNA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까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시작도 끝도 모르는 우주까지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뿐만 아니라 저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별들이 운행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조정해서도 안 되고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려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저걸 지으신 하나님이 그 별에 비교해서도 이게 점밖에 안 되는 지구 가운데 그 지구에서도 60억 인구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하는 일 또 하고 오늘도 일하고 가게 가서 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그냥 얼떨결에 또 헌신예배 드려서 교회 오고 또 한 주가 지나갔네 또 한 달이 지나갔네 뭐 오늘은 날이 좋네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오늘도 쉬지 않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호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래. 정말 하나님 다스리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어떤 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 소리가 다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예, 태양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 없죠. 태양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 태양계가 없어요. 지구는 태양 안에서 살아가요. 태양이 없으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우주가 어마어마하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보 지식이 아니라 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다. 너는 젊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주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헌신의 첫걸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주가 드러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알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냐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소성케 된다. 살아나요. 소생이라는 단어 원래 살아있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도 원래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적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정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정직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러면 바르게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 눈을 밝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기쁘시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익숙하고 편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 하나님을 알게 생명을 갖게 되고 옳고 그름도 알게 되고 정직함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외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의 헌신적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한날 한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것이구나. 내 삶에 옳은 것이구나. 그거를 알면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아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참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이 땅에서 어떤 뭘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뭐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날 한날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내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클수록 우리의 마음에 큰 부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수록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늘 곤고해요. 그러면 그 곤고함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요. 그 곤고함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늘 좀 부정적이고 불평이 있고 싸우고 갈등하는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관점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사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싸우죠. 나와 다르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면 안 싸우죠. 부부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부분은 덜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고 내 관점으로 채워지면 늘 갈등해요. 전도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할수록 싸워요. 말씀으로 채워질수록 안 싸우게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헌신한다라는 얘기는 순종하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번제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고 그게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서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뭐 할 게 없죠,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번제가 아닌 거예요. 죽지를 못한 거죠. 헌신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올 한 해 한번 또 다시 죽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지, 아, 은혜를 받아야지.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시간이 헌신예배 같아요.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내가 제물되어져서 드려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헌신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고 드립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그런 헌신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성케 되는 게 무엇인 줄 알면 그 말씀 앞에, 그 창조주의 전능함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포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럴 때 우린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길 소망합니다. 그 나로 고범죄를 짓게 마시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싶은데 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니까. 창조주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근데 늘 내 삶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14절은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늘 그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성도의 아주 친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친밀해지죠. 기도가 뜬구름 잡는 기도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미사여구가 장황한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울수록 그 기도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솔함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랑 정말 교통하는 삶, 가깝게 지내는 삶, 이야기하는 삶,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면 결론은 하나님이랑 친밀해져서 늘 헌신자의 삶을 노력적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한날 한날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죽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독생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나의 기도, 일상에서의 내 마음의 묵상, 일상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다 묶어져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러면요, 어떠한 큰 위대한 헌신의 모습, 어떤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일상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헌신 좀 하지, 그러면 일 좀 하지, 봉사 좀 하지, 어떤 것 좀 하지, 이렇게 하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찬양팀에서 헌신 좀 하시죠, 성가대에서 하시죠, 뭐 교사로 하시죠, 교회 청소 좀 하시죠, 뭐 이런 게 헌신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 어떤 봉사의 일, 친교 뭐 이런 거, 예, 이것도 다 헌신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일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이 뭐냐?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한날 한날의 삶이 진정한 헌신이죠. 그게 번제로 드려져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과 늘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말 기가 막힌 헌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친교하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안 하고 뺀질거리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이랑 늘 교통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있으면 그거 보고 못 본 척 하겠냐고요.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 몫에 태인 것이 뭔지, 내가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즐겁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켜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뭔지 아니까 거기서부터 정말로 진정한 헌신적 삶은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사실 원하세요. 의무나 책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소송케 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랑 친밀해서 그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헌신이 그거예요. 어떤 기질적 헌신이 아니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참 귀해요. 근데 그건 기질적 헌신이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죽어가는 헌신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뭘 해야지 직성이 풀릴 때도 있는 분들도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은 냉정하게 헌신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일을 안 맡기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헌신적 삶이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그냥 했던 것뿐이에요. 취미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예배자는 아니에요. 헌신자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여러분, 헌신과 교회 생활과 내 열심과 내 열정 아주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제하면서 드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헌신자들이 누리는 정말로 큰 축복이죠. 지금까지 전반전을 우리 삼남녀전도회 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뒤늦게 주님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남은 삶,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이랑 정말로 깊은 교통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우리의 후반전을 같이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반전의 마지막 자락에 아 주님이 참 잘했다, 참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섬겼구나, 네 열심이 아니라 네가 아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섬겼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말 인생의 시간의 전환점을 도는 그 타이밍,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주님 사랑하는 진실함이 고백되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